갈라디아서 8번 메시지 복음의 진리 2장 5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복음의 교리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실제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줍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상세한 것이 아닌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들 안에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함. 복음의 진리의 첫 번째 면은 타락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줄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끝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단언합니다. 2장 16절의 육체라는 단어는 유기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3장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신을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채무자로 만들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모든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빼놓고 지킨다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탐심에 대한 계명을 언급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하여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리킵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육적이고 죄 아래 팔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됨.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후에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모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사람이 그것을 꼭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는 몽학선생으로 사용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그의 양을 지키는 우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왜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았는가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세 시대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1600년 일찍 오셨더라면 율법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그는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의 빛 안에서 그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주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인 거룩함, 의로움, 빛,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또한 그는 빛과 사랑이십니다. 십계명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그것이 하늘에 속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빛과 사랑이 체현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빛이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이 간증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간증 앞에 섰을 때 그의 죄 있음이 드러납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 전에 시내산 부근의 분위기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을 때 분위기는 바뀌고 무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에게는 더 가까이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데 놀란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들 대신 하나님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타락한 인류를 드러내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드러내는 기능을 할 때 그들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겨울이나 폭풍우가 칠 동안 양떼들을 지키는 울타리처럼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후견인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간은 겨울철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눈먼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지키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에서 계속하여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하게 율법이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범법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대교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시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기능이 이루어졌을 때 율법은 더 이상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고한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그들은 율법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끝남. 3장 25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온 후로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안식교도들은 이 기본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백성을 그리스도로부터 채워가서 율법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안식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함을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아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아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믿는 행위를 통한 유기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고 영으로 실제화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인격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전파의 초점은 이 살아있는 인격이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는 옥을 제시하고 그것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능숙한 판매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옥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듣는 이들은 자동적으로 옥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믿음의 의해를 의미하는 그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된 옥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묘사하고 그의 귀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어떤 것이 듣는 사람들의 존재 속으로 점점 더 주입될 것입니다. 이 주입이 그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파에 응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우리가 제시한 그 인격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으로 그들은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파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통해 믿어 우리의 능력이 된 우리 안으로 전파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젊었을 때 나는 아주 귀한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후에 나의 마음은 사로잡혔고 어떤 귀한 요소가 내 존재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주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정의만 가질 뿐입니다. 믿음에 대한 참다운 체험적인 정의는 믿음이란 우리 안에 주입된 예수의 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입을 통하여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는 우리의 체험과 일치됩니다. 교리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의 귀함으로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함으로 가득 찬 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귀함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 예수를 인식하고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유기적인 연합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성취된 유기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는 이 유기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기 전에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큰 분리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이고 생명 안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한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예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영적인 접붙임의 이런 과정을 통하여 두 생명이 접붙여졌고 하나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 얕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기초입니다.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결혼이 이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예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부자 청년과 결혼으로 연합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연합을 통하여 그녀는 남편의 부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 단지 교리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정당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좌 위에 앉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너무 얕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귀함에 대한 인식으로 주 예수 안에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귀함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입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를 인식하고 그분을 부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으로 믿을 때 그것을 설명할 용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주의 귀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산 믿음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과 실제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단지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유기적인 문제이고 생명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의해 산출된 산 믿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고 믿음에 의해 삶.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사람은 또 믿음으로 생명을 갖고 믿음에 의해 삽니다. 3장 11절에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단어는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적인 연합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귀한 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 믿음에 의해 삽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생명에 의해 삽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음. 2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의 의미를 교리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체험의 빛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이 발생하자마자 우리가 세상과 죄와 자아와 모든 율법의 의무에 대해 죽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는 그것을 설명할 지식이나 용어를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주 예수여, 지금부터 나는 당신 외에 어떤 것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교육이나 일이나 미래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이나 내 자신의 삶까지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오직 당신을 주의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하여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가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복음 진리의 기본적인 면입니다. 사람이 새 창조가 됨. 복음 진리의 다른 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새 창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고 합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안에 새겨질 때 생깁니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 새 창조 안에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간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새 창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창조주와 하나 될 때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의 삶이 됩니다. 이 연합은 새 창조를 낳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취됩니다.